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년에 있을 2022 미국 중간선거에 이미 러시아가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치매체 더 힐 등은 어제 보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국가정보국을 방문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자신이 받는 일일 보고에 이 같은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선거 개입은 미국의 주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반복해서 언급하며 자신은 러시아의 경제 약화가 푸틴 대통령을 사이버 분야에서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사실을 평가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만연한 허위 정보에 대해 정부 기관들이 나서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미국이 미래의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면 이는 사이버 공격에 의해 촉발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미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어제 첫 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당시 의사당 방호에 투입됐던 4명의 경찰관이 임무 수행 중 난입자들부터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받았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마이클 패넌 경관은 특조들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하고 반복적으로 테이저건으로 충격을 받아 결국 의식을 잃었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총으로 쏴버리라는 말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또 다른 증인 고넬 경관은 폭도들이 마치 자신을 처형해야 하는 배신자로 여겼다면서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스스로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니얼 호지스 경관은 이날 의회에 난입한 사람들을 맞아 무엇을 위해 싸웠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의사당 난입과 폭동 사태를 조사할 초당적 의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민주, 공화 양당의 추천을 받아 8명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자담배로 인해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받고 흡연에 빠져든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HO는 어제 발표한 2021년 세계 흡연실태 보고서에서 많은 나라들이 담배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자담배 마케팅은 앞으로 건강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O는 보고서에서 전자담배와 유사기구를 이용하는 아동은 담배 제품을 사용할 확률이 최대 3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흡연에 노출된 어린이와 청소년은 니코틴 등과 같은 독성 물질에 평생 중독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다노움 게브레이수스 WHO 사무총장도 니코틴은 중독성이 높다며 특히 전자담배와 유사기구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게브레이수스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는 전자담배 등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특히 아동과 청소년, 기타 취업 집단이 이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애플의 올 2분기 매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어제 2분기 전체 매출이 814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해당 분기 최대 매출로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36%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 이 기간 순이익은 217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기록한 112억 5,300만 달러보다 93%나 증가했습니다.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휴대전화인 아이폰으로 판매액이 395억 7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애플과 함께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또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날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알파벳의 2분기 매출은 618억 8천만 달러, 순이익은 185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MS의 2분기 순이익은 47% 증가한 164억 6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국방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전략적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 겸 국무위원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날 타지키스탄 투베이에서 열린 상하협력기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해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웨이펑허 장관은 회담에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강한 회복력을 보여줬다면서 양국 관계가 오늘날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안정화 역량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양국이 중러 우호협력 조약을 연장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양국은 전방위, 전천후 전략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양국 관계는 러시아의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라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두 나라의 군내 협력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성과를 거둬 유례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8일 수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남북한의 통신 연락선 복원에 대해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이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조치의 주요 배경으로는 심각한 북한 경제난을 꼽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에 집중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외교에도 열려있다고 미 국방장관이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곳에 따라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4도에서 26도, 낮 최고 29도에서 35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남북한의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 지지 입장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에 필수적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남북한이 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I'll say that the U.S. supports inter-Korean dialogue and engagement and of course welcomes today's announcement of restoration of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27일 전화 브리핑에서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에 대해 미국은 남북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는 것은 물론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에 대한 발표를 환영한다며 우리는 이것이 분명 긍정적인 조치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포터 수석 부대변인은 대화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I'll also say that diplomacy and dialogue are essential to achieving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establishing
외교와 대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란 겁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이 미북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캠벨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 시내 한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 관계자들과 조찬을 함께한 뒤 관련 질문에 알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간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님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습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는 남북한이 27일 오전 10시부터 상호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판문점 채널을 포함한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을 끊은 지 413일 만의 일입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이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배경으로는 심각한 북한 경제난을 꼽았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14개월간의 긴장 상태 끝에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외교가 결렬된 후 냉각됐던 남북 관계가 풀리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했다며 이 같은 노력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가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했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의 기반을 두도록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북한 내부 상황도 지적했습니다. 국제 제재로 이미 심각한 영향을 받은 북한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또 다른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이병철 교수는 이 신문에 심화되는 경제난이 북한으로 하여금 통신 연락선 복원에 나서도록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한국과의 통신 연락선을 차단하고 개성에 있던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3개월 만에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올해 북한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이 북한 정권을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에 복귀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대유행 여파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고 주변국과의 무역을 끊으면서 제재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욱 악화됐다는 겁니다. 신문은 하지만 북한이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합의했지만 5년 임기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교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이 신문에 문 대통령이 남북 간 경제협력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에는 늦었다고 하더라도 차기 대통령이 외교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북한이 통신 연락선 복원에 동의한 배경으로 경제난을 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을 최악의 위기라고 지칭했듯이 북한은 현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신문은 또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국경 봉쇄와 식량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신문은 김정은 정권의 움직임이 다시 외교를 준비하는 신호일 수 있다면서 비핵화 협상을 통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경제를 억누르는 제재를 풀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은 남북이 잠자던 통신 연락선을 통해 다시 대화하고 관계 회복에 합의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조치가 1953년에 한국전쟁을 중단하는 정전협정에 서명한 상징적인 날에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작은 첫 번째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한국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되살리거나 미국이 주도하는 핵 협상에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통신은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협상에 제기되면 미국에 양보를 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남북 정상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68주년 기념일에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핵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 북한 정보 분석관을 지낸 이민영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통신에 북한이 통신 연락선 복원을 공식 인정했다는 사실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과의 외교를 일부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통신 연락선 복원이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과의 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북한의 조치가 미북 비핵화 협상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공은 여전히 북한에 있으며 북한이 바이든 정부에 보다 분명하게 협상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한과 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것이 미국과의 대화로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7일 VOA에 남북한이 동시에 통신 연락선 복원을 발표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며 북한의 성명도 꽤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good to see the two sides back in regular communication and having re-established the several regular communication channels. But I don't know that I would leap to any conclusions about its impact either on North-South relations.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남북 양측이 정기적인 연락을 복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일이 남북 관계나 미북 비핵화 대화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도 VOA에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이번 사안을 미북 대화 재개에 대한 김정은의 청신호로 읽기보다는 단발성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ink we should be reading this as a green light that Kim Jong-un is hoping to resume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I see this more as, you know, something that more like a one-off kind of incident perhaps.
김 연구원은 이번 사태가 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추측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없는 상황에서 상황 전개에 차근차근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한국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제 협력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I think that what we've learned over the course of the past three years is that North Korea's interest in probing with South Korea revolves primarily around the possibility of receiving tangible benefits.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두고 한국을 탐색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우리는 지난 3년간의 경험을 통해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다음 단계는 남북 간 경제 협력과 인도주의 지원 재개인데 그 이상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코로나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전적으로 타당하다며 남북 간 이 부분에 대해 사전에 조율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통신 연락선 복원 발표 시점이나 내용을 보면 남북한이 이미 다음 단계에 대한 구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앞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 시점에 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북한의 의도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could be simply that North Korea is interested in economic and food assistance because of the impact of sanctions and the food crisis in North Korea and COVID and all that. But, you know, it could also mean that they are more willing to take the initial first step.
북한이 단순히 경제 지원이나 식량 지원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관여의 첫 조치를 취할 마음이 이전보다 커진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남북한이 4월부터 친서를 주고받은 것은 좋은 신호라고 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엄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한국과의 대화 의지를 나타낸 것은 향후 미북 관계에 대한 유익한 전조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북한이 미국과 관여할 의지가 더 커진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북한이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motivation for resuming these forms of communication is unclear at this point. Perhaps it signals a greater willingness to engage with the United States.
북한은 지난 몇 년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더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비난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한국을 이용해 미국의 유연성을 탐색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There's one other factor here, and that is North Korea has over the past few years occasionally tried to use the Blue House in South Kore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은 종종 청와대를 이용해 미국의 입장에 유연성이 있는지 탐색하려 했고 또 미북 대화 재개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을 압박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지금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활용해 결국 미국에 통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이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비핵화 대화 재개를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positive step forward. I worry though that this is going to get everybody excited, that everybody will be saying, "Oh, you know, we're going to have denuclearization talks, and then we're going to conduct the exercise, and then North Korea will conduct the provocation."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다음 달 미한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것이라며 그러면 한국 내 일각에서는 연합훈련을 취소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따라서 이번에 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것은 북한의 정치전 전략, 협박 외교로 미한 동맹의 균열을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수김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미북 관계의 진전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김정은이 바이든 정부가 요구하는 노력을 기울일 마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론 전 특보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북한이 관여 의지를 나타낼 것 같지 않다며 바이든 정부도 북한의 일방적인 양보는 없다는 방침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론 전 특보는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 접근에 냉담한 반응을 보여왔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매우 명백히 밝혀왔다며 몇 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공은 여전히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북통신선과 서해지구 군통신선 복원에 관해 남북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크 대변인은 이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관계 개선과 지속가능한 평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당사국들의 계속되는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민주당의 앤디 김 하원 의원은 27일 VOA에 우리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가운데 남북통신선 복원은 고무적인 조치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하원 외교위원회에 마이클 마카올 공화당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마이클 마카올 공화당 간사는 27일 남북통신연락선 복원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카올 간사는 이날 VOA에 북한의 합리적인 행동은 항상 조심스러운 낙관론에 근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역사를 보면 김정은 정권은 실질적인 협상보다는 이목을 끌기 위한 적대적인 행동을 위해 통신연락선과 연락사무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한 통신연락선이 복원되면서 남북대화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추가적인 남북관계 진전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통신선 복원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낮은 단계의 조치일 뿐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수현 한국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8일 한국의 MBC 라디오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원에 대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이제 출발선에 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통신선 복원만으로는 충분한 대화와 협상의 수단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 남북 간 각급 실무협의 접촉을 해나가게 될 텐데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구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도 연락채널 복원의 다음 과제로 대화 복원을 꼽으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대면 회담이 힘든 현실을 고려해 북한 측에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문제 논의를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수석은 이런 소통 채널 강화를 바탕으로 방역 협조나 남북 연락사무소 복원 등의 구체적 의제를 차차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신선 복원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두 정상이 지난 4월 이후 여러 차례 교환한 친서를 통해 합의한 결과물이고 두 정상이 단절된 남북관계의 조속한 회복에 공감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통신선을 복원한 것은 한국과 소통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봐야 한다며 대화에 적극적인 한국 정부의 기대에 곧바로 화답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남북 간 공유할 수 있는 의제들부터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코로나 조기 종식과 관련된 보건 의료 분야 협력이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8월 달에 북한의 이제 자연재해를 어떻게 또 극복하느냐 안 좋은 그런 기후 조건화에서 북한의 식량 작황이 또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에 따라서 쌀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도 협의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이 지금 열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한 남북 간 합의 사항 이행을 놓고 대화를 재개하기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박사는 그러나 북한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식량난 대응 차원에서 한국의 인도적 지원 문제나 남북 군사부문 합의 이행 문제 등 제재와 관련 없는 의제 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는 외부 지원을 애써 무시했던 북한이 식량난 가중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에만 의존하는 게 북한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사실은 중국이 유일한 선택지인 것보다는 한국이나 미국의 선택지로 같이 있는 게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로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될 텐데 그때 중국이 영 뭐 아니면 우리는 딴 카드도 있어라고 보여줄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맞춰가면서 진행을 해나가겠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통신선 복원 소식이 노동신문 등 북한 대내 매체에는 보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한국의 지원이나 남북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 교수는 또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중국 측의 지원 물자 반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력갱생 노선이라고 할 만큼 지금까지 귀가 따갑게 자력갱생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뭐 남북 경협을 한다든지 해외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거는 김정은 체제가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북한 주민들한테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통신선 복구된 것도 노동신문에 안 났지 않습니까?
일각에선 정상 간 친서소통이 이어져 온 정황에 비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네 번째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화상으로라도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관측이 이어지는 데 대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이와 관련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지만 미북 간 신뢰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반전 카드로 남북 정상회담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통신선 복원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게 미북 협상 견인의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는 메시지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한 남북 간 협의가 물밑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남북정상회담이 조기에 이루어질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을 설득해서 대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의 선물을 이끌어낸다든가 식량이나 뭐 백신 지원 같은 데 있어서 한국이 기여를 한다든가 무언가 북한이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져야지 정상회담을 하지 그냥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가시적으로 정상회담 가능성이 눈에 보이느냐? 아직은 눈에 보인다고 말하기에는 이른 거죠.
박원곤 교수도 미북 간 입장차를 조율하는 중재 역할로서의 한국 정부의 한계가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났고 상황 자체가 변한 게 없다며 북한도 한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실시 예정인 미한연합훈련이 통신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진전 여부에 시험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록 한국 내 신종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연합훈련의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그동안 규모와 관계없이 예민하게 반응해온 북한의 대응 여부에 따라 대외관계에 있어 향후 북한의 태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에서 전승절로 부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 68주년인 27일 평양에서 열린 제7회 전국 노병대회에 참석해 연설했지만 지난해와 달리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또 대미관계나 남북관계와 관련한 메시지도 없이 보건위기와 장기적 봉쇄로 인한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에 집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년여 만에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며 대외 환경 개선에 나선 상황에서 자극적인 발언을 피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에 집중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외교에도 열려있다고 미 국방장관이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악화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7일 북한의 위협에 대한 준비태세를 강조하면서도 바이든 정부의 대북 외교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가 싱가포르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최근 한일 갈등과 미한일 3국의 대북 공조를 위한 미국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We've been pretty clear about our desire to see relations improve. As far as North Korea is concerned, we're open to dialogue.
오스틴 국방장관은 먼저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은 한일 관계가 개선되길 바란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또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과 책임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며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태세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공동행동을 요구하는 영내 다양한 도전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기후변화 등과 함께 북핵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We're also taking a leading role at the UN Security Council. That includes enforcing its critical resolutions about nuclear dangers on the Korean Peninsula.
안보리에서 미국의 역할에는 한반도의 핵 위협에 대한 중요한 결의를 집행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우리는 침략을 저지하고 우리의 조약 공약과 안보리의 의지를 지키기 위해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북한과의 외교의 문을 열어놓는 세심하게 조율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이번 주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방문합니다. 아시아 지역 순방은 지난 3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함께 일본과 한국을 찾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영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우선순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연설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강압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동맹국과의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Beijing's claim to the vast majority of the South China Sea has no basis in international law.
남중국해 대다수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이는 영내 국가들의 주권을 짓밟는 행위라는 겁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관련국들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와 남중국해에서 각각 일본과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조약 의무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도에 대한 군사활동, 타이완 주민들에 대한 강압,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에서의 인종 학살과 반인도 범죄 등 다른 중국의 행동도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미국의 이익이 위협받는다면 물러서지 않겠지만 중국과의 대립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s Secretary, I am committed to pursuing a constructive, stable relationship with China.
오스틴 장관은 국방장관으로서 중국인민해방군과 더욱 강력한 위기관리 소통을 포함해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에서 이 지역을 총괄하는 일라이 라트너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5일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싱가포르로 향하는 기내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지난 22일 의회 인준을 통과한 라트너 차관보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국방부에서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전담팀을 이끌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전쟁 종식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종전선언의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가 엇갈립니다. 와싱턴 정계에서는 종전선언이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대북전략의 일환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퀸시 연구소 제스카리 선임연구원 27일 북한과 평화를 선언하는 것은 북핵 위협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첫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at declaring peace with North Korea is a necessary first step. In reducing the threat of its nuclear weapons, as well as advancing American interests.
리 선임연구원은 이날 한미 경제연구소가 한국 전쟁 종전 선언을 주제로 연 화상 대담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종전 선언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동기와 위협 개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매우 명백한 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맹목적으로 군사적 억지만 추구하는 것보다 역내 미국의 이익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 resolution to the Korean War will provide an unequivocally clearer window into North Korea's motives and its threat calculus over the long term, which will advance U.S. interests.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경제 제재 등의 지렛대를 활용해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리 선임연구원은 또 국가안보 문제에 강경하게 보이기 위해 북한 문제를 이용하는 워싱턴 조의 일부 매파 성향 목소리를 제외하면 보다 광범위한 대북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전 종식을 지지하는 초당적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econdly, there's bipartisan support for ending the Korean War as part of a broader strategy on North Korea. If one looks beyond the small group of mostly hawkish voices in Washington,
미 선임연구원은 한국 전쟁을 끝낸다고 해서 미군이 즉시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마커스 갈로스커스 전 국가정보국 북한 정보 담당관은 이날 대담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 선언을 할 경우 1차적으로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prior risk is really sending the wrong signal and doing it at the wrong time, particularly. Raising unrealistic expectations, whether those are domestically.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종전 선언이 잘못된 시점에 이뤄질 경우 특히 한국 국내 등 국제적으로 비현실적인 기대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훨씬 더 많은 토대가 마련되고 보다 많은 진전이 있기 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명확한 것 없이 그 자체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수사로서의 종전선언은 사실상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 end of war declaration as a statement of fact really isn't going to change anything. You pointed out there hasn't been large-scale host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정전 이후 한반도에서 대규모 적대 행위는 없었지만 일종의 새로운 정책으로 해석되는 종전을 선언하게 되면 정전 협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인지, 정전 협정을 대체할 것은 무엇인지 등 수많은 질문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종전 선언이 더 큰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적절할 때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time may come as end of war declaration being appropriate as part of a larger policy effort. When there's some kind of fundamental change in relations with North Korea, when there's a shift in Pyongyang's stance.
이어 북한과의 관계에 일종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고 북한의 입장이 바뀌었을 때, 그리고 종전 선언과 같은 것이 잘못된 희망을 불러일으키거나 북한 등 누구에게도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때 종전선언은 적절하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정전 상태를 유지하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가능한 항구적인 평화를 추구하며 실질적으로 북한과 관여하며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정계에서는 한국전 종전선언이 비핵화 입구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대북 전략의 일환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은 최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 내 전반적 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ere's a broad movement on Capitol Hill right now to say let's just unilaterally declare the Korean War over.
베라 의원은 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은 한 측면만 봐선 안 될 문제라며 모두 장기적인 대북 전략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로칸나 하원 의원 등 민주당 내 일부 진보 성향 의원들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경우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다며 지난 회기부터 관련 결의안과 법안을 통해 행정부에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워싱턴 등 미국 각지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헌화 등을 통해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희생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27일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과 한국전 참전기념비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헌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89세 세뮤얼 필더 씨를 비롯해 한국전쟁에 파병됐던 미군 참전용사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와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켈리 맥히그 국장, 레리 호건 메릴랜드주 주지사 부인인 유미허건 여사도 기념식에 함께했습니다. 그 밖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존 틸러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 전후회 회장을 맡고 있는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그리고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도 헌화를 통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맥히그 국장은 이날 VOA에 이번 행사를 통해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동맹은 한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 안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한동맹은 1950년에 만들어졌는데 두 나라뿐 아니라 같이 싸운 20여 개 다른 나라에서도 큰 희생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맥히그 국장은 특히 이번 행사는 한국전쟁 기념공원 안에 추모의 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것이라 더욱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미군의 배속대 함께 싸우다 전사한 한국군인 카투사의 이름이 새겨지는 추모의 벽은 지난 3월 착공됐고 오는 2022년 여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유미호건 여사는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해 메릴랜드주에서 추가로 모금한 25만 달러를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재단에 전달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27일 정전협정 68주년 기념식을 화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살바토레 스칼라토 뉴욕주 한국전 참전용사협의회 회장과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참여했습니다. 토마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뉴욕 배터리 공원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서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권 회장은 군인의 모습을 한 4.6m의 기념비는 가운데가 뚫려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은 한국인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부재와 희생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한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정전협정은 우리가 공유하는 역사, 그리고 한국의 역사 내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68주년 기념일을 맞아 그날을 돌아보며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일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날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전협정 68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미국 내 다른 곳에서도 열렸습니다. 워싱턴 근교 버지니아주 포트벨보에 지난해 11월 새로 세워진 국립육군박물관 앞에선 미육군 소속이었던 전역 군인들과 가족들이 30여 명 모여 추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서는 재향군인 추모박물관이, 텍사스주 로이스시티에서는 현지 재향군인회가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밖에 애리조나주 스카츠데일 시정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VOA 뉴스 김한겸입니다.
북한의 최대 항구인 남포에서 최근 몇 가지 흥미로운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새 부두가 건설되는 모습과 대형 화물선이 포대를 하역 혹은 선적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남포에 유류 저장 시설이 모여있는 지대에 길이 300m가 넘는 새로운 유류 하역용 부두가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2일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하고 최근 구글어스에 공개된 남포 일대 위성사진에는 기존 3개의 부두에 더해 서쪽에 추가로 1개가 건설 중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새 부두는 기존 3개의 부두와 마찬가지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길게 뻗은 형태를 하고 있으며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듯 부두 위에는 여러 자재들이 놓여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진 길이는 약 313m로 기존 부두 3개의 길이 260m에서 360m와 비슷합니다. 이들 부두에는 유류를 옮길 수 있는 파이프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두와 맞닿은 육지에는 15개의 대형 유류 탱크가 만들어져 있으며 여기에 더해 최소 5개의 새로운 유류 탱크 부지가 조성돼 현재 공사가 한창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부두가 재기능을 하게 되고 추가 유류 탱크까지 완공되면 이 지역에서 하역할 수 있는 유류의 양과 저장 역량도 기존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새 부두가 육지에서 300m 이상 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일반적인 유류 하역용 부두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류를 싣고 또 수출하는 부두는 통상적으로 유류 특성의 냄새나 폭발이나 이런 위험성 때문에 가능하면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배를 붙이고 뛰는 그 부두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대표는 북한이 기존의 탱크 부두가 3개 있는데도 새로운 부두를 하나 증설하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새 부두가 용량이 찼다든지 그 탱크나 파이프 시스템이 재기능을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부두에 다른 종류의 기름이 필요해서 증설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현재 유류 탱크가 밀집해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서도 약 10m 높이의 유류 탱크 3개를 만들고 그 앞으로 길이 40m의 부두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유류 탱크 밀집 지역에서 동쪽 약 500m 지점에는 유류 탱크 10개와 유엔 안보리 등이 지적한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포 일대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유류 탱크 등을 합쳐 30개가 넘는 유류 탱크가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대에는 2018년까지만 해도 약 20개의 유류 탱크가 있었지만 꾸준히 증설 작업이 이뤄지면서 30개를 넘기게 됐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노틸러스 연구소는 위성사진 분석과 미 중앙정보국이 과거 북한의 지하, 지상 유류시설에 관해 발간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북한이 최대 150만 톤의 정제유 등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북한의 유류 저장 역량은 150만 톤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남포에서 포착된 유류 관련 시설 확충 작업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한 북한이 유류 비축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5를 통해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휘발유 등 정제유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하는 방식으로 상한선을 웃도는 유류를 반입해왔다는 게 유엔 안보리의 지적입니다. 한편 이번 위성사진에는 대형 화물선이 포대를 하역 혹은 선적하는 장면이 촬영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류탱크 밀집지역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남포의 항구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길이 177m의 화물선에 5개로 나눠진 적재함 중 4개의 하얀색 혹은 황토색의 포대 추정 물체들이 실려있습니다. 또 해당 선박이 맞닿아 있는 육지에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포대들이 바닥에 놓여 있어 비어있는 적재함에서 하역된 포대거나 실리기 위해 준비 중인 포대들로 추정됩니다. 또 해당 항구에는 포대를 실은 트럭 2대가 항구 반대편을 향해 서 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대 형태로 선박에 선적되는 물품은 쌀과 밀가루 등 곡물과 비료 등이지만 위성사진만으론 정확한 종류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수개월간 선박들의 이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형 선박이 물품을 선적 혹은 하역하는 장면이 포착된 건 이례적입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1월 국경 봉쇄 조치를 단행하며 선박들의 운항을 대폭 줄였고 지난해 7월부터 이 조치를 한층 강화한 상태입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를 중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둔 미군 배치 태세 변화도 감지됩니다. 김동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국방안보전략보고서 NDS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1순위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 책임 공방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공급망 안정성 재검토 등 군사 부문뿐 아니라 경제, 외교 분야로 대중 압박을 확대했습니다. 또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역내 집단 안보 구상, 쿼드를 발족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전임 행정부가 발표한 국방 안보 전략 보고서의 대략적인 판단이 정확했다고 평가하면서 쿼드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구체적인 접근법에서 동맹의 무임승차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던 전임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서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2월 인준청문회에서 전임 행정부가 비용 부담 분담 문제에만 중점을 뒀던 방식에서 벗어나 동맹의 종합적인 부담 분담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힉스 부장관은 지난달 신미국 안보센터 CNA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국방부가 새로 강조하고 있는 통합된 억제력이 국방, 경제, 외교 분야를 막론한 연결성과 통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ilitary, economic, diplomatic, and other approaches that we need to take. We have to have an integrated approach in that sense.
이에 따라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쿼드 4개국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인권과 인민주의 등 보편적 가치에 초점을 둔 협력을 강조했고 안보뿐 아니라 기술, 사이버, 인도적 지원, 백신 등 전방위 분야로 협력 의제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협력 의제들이 대부분 중국이 위반하고 있는 가치들이라는 점에서 전임 행정부보다 더 포괄적인 대중견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기조 변화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과 대치한다는 대외 발신 전략을 취할 경우 동맹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셈법이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들어 영국과 프랑스가 중심이 된 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내세우며 인도태평양 전구 관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전방위 접근법에는 미국과의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을 수 위해서 군사뿐 아니라 사이버, 정보, 경제 등 전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셈법도 반영됐습니다. 미국이 이 같은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동맹과의 연결망 구축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3월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동맹관계를 전력승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향후 역내 미군의 주요 훈련장을 동맹군에게 개방하겠다고 예고했고 최우선 적용 대상으로 일본과 호주군을 지목했습니다. 또 미 국방부는 지금까지 땅, 하늘, 바다, 우주, 사이버로 분리해 다뤘던 전장을 통합해 합동군 관점에서 하나의 유기체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 다영역 작전 MDO 역량 획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군의 지휘통제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합동전영역 지휘통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핵심 동맹들과의 지휘통제망 CZC2 통합도 예고해놓은 상태입니다. 중국과의 거대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둔 미군 배치 태세 변화도 감지됩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올해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여기에는 인도태평양 등 최우선 정부의 자원과 병력을 집중하기 위한 셈법이 반영됐다고 미 국방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다음 달경 완료할 세계 미군 배치 태세 검토에도 중국과의 경쟁에 초점을 맞춘 셈법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거리 미사일, 무인기, 잠수함 전력 등으로 미군의 역내 접근을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에 대한 대응책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둔 발사 왼편 전략을 통한 공수 통합을 미사일 방어와 함께 핵심 셈법으로 넣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최근 오키나와, 타이완, 필리핀, 보르네오의 해상과 공중뿐 아니라 지상군까지 지원하는 장거리 고정밀 타격 체계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는 F-22와 F-15 전투기 35대가 참가하는 퍼시픽 아이언 2021을 이달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훈련 목적은 미 본토 등에서 전개하는 전력을 유사시 분산 배치하는 기민한 전투 전개 역량 강화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대비한 억제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미 공군의 특수전 수송기 C-146A가 두 차례나 타이완에 착륙했는데 지난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한 이래 매우 이례적인 전개로 평가됩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타이완 무력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역내 동맹들과 합동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는지 묻는 질의에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중국이 제1의 추격하는 위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With Japan, with other countries, South Korea, Philippines, Australia,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to ensure that we have the proper capability to deal with.
오스틴 국방장관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 필리핀, 호주와 긴밀히 공조해 미래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역량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시사상식 ABC에서는 미얀마의 카렌 민족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프로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텍사스주 유력신문 댈러스 모닝뉴스 소속 로렌 맥가히 탐사 전문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역사 속 오늘 1794년 7월 28일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 혁명의 기본 이념을 충실히 완수하겠다며 공포 정치를 펼친 프랑스 혁명가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됩니다. 36살이었습니다. 5년 전 1789년 프랑스 민중들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귀족과 특권 세력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등 사회는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불만을 품은 시민 계급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에 나섰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혁명 정부가 세워지자 권력을 장악한 혁명 세력은 그동안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려온 성직자와 귀족들을 처형시켰습니다. 또한 이들은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도 처형합니다. 그리고 이들 혁명 세력은 국민들이 직접 뽑은 지도자들이 정치를 하는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이때 등장했던 정치가가 바로 로베스피에르였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로베스피에르는 부자들에게 강제로 부채를 부과했고 최고 가격제를 실시해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가혹한 벌을 내리거나 심지어 단두대에서 처형함으로써 국민들을 공포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반대파들도 모두 단두대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1974년 7월 27일 페르미도르 반동으로 실각하게 되고 하루 뒤인 1974년 7월 28일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이 세운 단두대에서 처형됩니다. 1741년 7월 28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성직자이며 사계의 작곡가로 잘 알려진 안토니오 비발디가 사망합니다. 베네치아 산 마르코 대성당의 바이올린 주자였던 아버지로부터 일찍 음악 교육을 받았습니다. 15살에 수도사가 됐고 25살에 사제가 돼 베네치아에 있는 음악학교에서 바이올린 교사로 일했습니다. 또 이탈리아 각지를 순회하며 작곡한 음악을 연주하는 등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쳤습니다. 45살이 되던 해 대표작 사계를 작곡했습니다. 사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음악으로 표현한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비발디는 평생 40여 곡의 오페라를 비롯해 500여 곡의 기악곡과 다수의 종교 성악곡과 가곡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비발디는 1741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빈궁 속에 객사하고 빈민묘지에 안치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